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한 보안군의 발포 등으로 어제 최소 38명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오늘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폭력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적어도 세 곳에서 새로운 시위가 벌어졌으며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또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도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이날 오전 5대의 전투기 편대가 위협적인 무력을 과시하는 듯 도시 상공을 비행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날 시위에 따른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는 시위대 38명이 사망해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이후 모두 1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문민정부 복귀를 평화적으로 요구하는 버마 국민들에게 자행된 폭력이 끔찍하다면서 미얀마 군부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양회는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들과 정책자문회의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을 말합니다. 현지 언론은 올해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정협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인대는 내일 시작해 11일 끝납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홍콩에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은 그동안 양회 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해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은 데 이어 올해도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독일도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독일 호위함 한 척이 오는 8월 아시아로 출발해 남중국해를 거쳐 귀국한다는 계획을 독일 외교 국방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주변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암초섬 12해리 수역은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독일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독일 군함이 남중국해 해역을 항해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모든 나라는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상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이를 구실로 연안국의 주권과 안전을 해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의사당의 특정 무장단체에 의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경찰 당국의 경고에 따라 오늘 의사 일정을 잠격 취소했습니다. 하원은 당초 이날 경찰 개혁 법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원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무장단체가 안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정부에 근거한 경찰의 경고가 의사 일정 변경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당원은 이날 저후부터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일정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구급파 민병대 조직 등 일부 극단주의자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4일 2기 행정부 출범을 위한 취임식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 경찰은 어제 성명에서 관련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사당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등 수도권에 발령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가 긴급 사태를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일본 정부가 도쿄와 사이타마, 치바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발령된 긴급 사태를 오는 2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긴급 사태는 오늘 7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도 오는 7일 만료 예정이었던 봉쇄 조치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오는 28일까지 연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경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4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미국의 안보 도전으로 지목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기 위해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동맹관계 복원과 민주주의 회복 등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8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 문제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다자 협력을 통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3도, 낮 최고 2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미국의 안보 도전으로 지목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이기 위해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 힘의 분배가 변화하고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는 현실과 싸워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급속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세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파괴적 역할에 전념하고 있는 러시아 등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도 이런 위협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과 같은 영내 행위자들은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위협하고 지역 안정에 도전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판도를 바꿀 역량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이날 발표된 총 24쪽 분량의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최종적인 국가안보전략이 마련되기 전까지 미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침 도입부에서 미국이 세계와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비전을 전하기 위해 이 중간 지침을 발표한다며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나는 각 부서와 기관들이 이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지침의 비확산 관련 부분에서 한 차례 더 등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비확산 부문 지도력은 핵무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을 줄이고 한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우리의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핵과 방사능 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침에서 미국의 이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대의 과제에 맞게 개선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가장 엄중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강대국들과 영내 적대국뿐 아니라 난폭하고 범죄적인 비국가 행위자들과 극단주의자들,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과 전염병, 사이버 공격, 그리고 국경을 뛰어넘는 허위 정보 등 도전에 맞서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도전들에 맞서는 건 미국 홀로 할 수 없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미국은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국들을 재활성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민주적 동맹은 공통의 전선을 제시하고 하나된 비전을 생산하며 높은 기준을 촉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국제 규범을 만들고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 우리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호주, 일본, 한국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투자하며 현대화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8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동맹 관계 복원과 민주주의 회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이 포함되는데 단일 국가로는 유일하게 중국 문제가 해결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이 처한 외교적 상황이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ut this is a different time. So our strategy and approach are different. We're not simply picking up where we left off.
블링컨 장관은 3일 국무부 청사에서 행한 미국인을 위한 외교 정책이란 주제의 연설에서 시대가 변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과 접근법도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순히 오바마 행정부 때 멈췄던 지점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게 될 8개의 핵심 외교 과제를 일일이 나열하며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8대 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경제 위기 해결, 민주주의 회복, 효과적인 이민 체제 마련,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선도,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등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 회복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Authoritarianism and nationalism are on the rise around the world. Governments are becoming less transparent and have lost the trust of the people. Elections are
권위주의와 민족주의가 전 세계에 걸쳐 증가하고 있고 정부들은 투명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선거는 폭력적인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더 치닫고 있고 부패가 증가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건 외교정책의 필수 과제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민주주의의 강점에 의구심을 심을 모든 기회를 엿보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적대국과 경쟁국들의 손에 놀아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미국의 민주주의 사례라는 강점을 활용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핵심 개혁을 이루고 악법을 바꾸며 부패와 싸우고 불공정한 관행을 멈추도록 하는 등 민주적 행동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use the power of our example. We will encourage others to make key reforms, overturn bad laws, fight.
다만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노력과 관련해 값비싼 군사적 개입이나 독재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하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 줄곧 중요도가 부각됐던 동맹과의 파트너 관계 활성화도 핵심 외교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Our alliances are what the military calls force multipliers. They are our unique asset. We get so much more done.
미국의 동맹은 흔히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힘의 배가이며 미국의 독특한 자산이란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현재 우리의 친구와 동맹들과 다시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적합하도록 수년 전 구축된 파트너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수십 년간 우리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던 유럽과 아시아 나라는 물론 아프리카와 중동, 라틴 아메리카의 오래되고 새로운 파트너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이날 공개된 외교 과제에서 유일하게 단일 국가로 포함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것이라면서 중국 문제를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지칭했습니다.
We will manage the biggest geopolitical test of the 21st century. Our relationship with China. Several countries present us with serious.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미국의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예멘과 에티오피아, 버마를 포함한 나라들은 미국이 다뤄야 하는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들은 이들 나라들과는 다르다면서 중국은 경제와 외교, 군사, 기술력이 있는 유일한 나라로 안정되고 개방된 국제 체계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위협하는 국제 체계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만드는 모범 규범과 가치, 관계 등이라면서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미국인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경쟁적이고 또 협력적일 수 있지만 적대적일 때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 대한 공통 분모는 중국과의 관여가 유리한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웬디 셔먼 전 정무차관은 북한 문제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다자 협력을 통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또 모든 제재 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상기시키며 유관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3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높아지는 북핵 위협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의 질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행정부 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특히 일본, 한국과 같은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는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들과 함께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 needs to be done with partners and allies in the region, particularly Japan. 이어 유관국들과 함께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와 더 진전된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역내와 전 세계에 더 큰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샤먼 지명자는 효율적인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2019년 말 제정된 이른바 원비어법에 따라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이냐는 민주당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의 질문에 샤먼 지명자는 하기 쉬운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n easy commitment to make sure that whatever sanctions we have, we use them effectively and efficiently.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제재가 무엇이든 이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샤먼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선 미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미국과 경쟁하려는 중국의 야망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하려는 러시아의 결의, 이란과 북한이 가하는 핵과 기타 위협을 꼽았습니다. 샤먼 지명자는 전임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엔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로 꼽힙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2000년 방북 당시 동행했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등에도 관여한 바 있습니다. 샤먼 지명자는 또 2015년 이란 핵 합의에서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은 대북정책 재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집단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 국제기구 대표부의 에드워드 카누엘 대사 대리는 3일 미국은 대북정책 재검토 기간 중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카누엘 대사 대리는 이날 속개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이사회 사흘째 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대북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누엘 대사 대리는 특히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응하며 무력 사용을 막고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인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누엘 대사 대리는 국제사회가 유엔이 금지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 의무와 공약을 전면 이행하도록 북한에 계속 집단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계속 중단하고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의 유예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이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때까지 기존 제재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가 결정한 국제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은 북한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관여하는 것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 대화 재개 전망을 해치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빈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이날 회의에서 인내와 타협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열쇠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미국의 새 정부가 상호주의에 기반한 외교 과정에 착수하기 위해 균형 잡힌 접근법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핵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북한은 계속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영내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3일 한반도 핵 문제가 해결되고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때까지 북한은 계속 인도태평양 영내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til the nuclear situation is resolv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Kim Jong-un agrees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will remain our most immediate threat.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핵이 없는 북한은 영내 모든 나라들의 이익이라며 미국은 영내 동맹과 우방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특히 최근 몇 년간 조용한 시기가 있었지만 북한은 계속 탄도미사일 역량을 고도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득이 된다면 언제든 도발적 주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완벽히 이행하고 있다며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슨 사령관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여파로 직접적인 선박 차단보다는 선박 환적 방해 활동에 집중해왔다며 북한을 돕는 불량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또 위협 억제를 넘어 핵과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미한 양자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이 당면한 역내 최대 위협이라면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While North Korea stands as our most immediate threat, China represents the greatest long-term strategic threat to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미한일 세 나라 간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 문제가 공동가치를 위한 미래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This includes searching for areas of agreement to encourag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데이비슨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양자 관계를 넘어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과의 관여를 통해 다자적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며 이는 미한일 삼각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근절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즉 3일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네덜란드가 이날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해상 관련 측면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40여 나라가 참가해 제재의 위험성에 대한 업계 홍보와 제재 준수와 관련한 주의보 발표,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해상 안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네덜란드가 이런 노력에 협력한 이유는 북한과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중단시킴으로써 해상 제재를 더 잘 이행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에 구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대량살상 무기와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 제재를 이행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 선박이 다른 나라 선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고 공해상에서 유류와 석탄을 환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성 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미 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가 북한 문제 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 변화 등 분야에서도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차관보 대행은 3일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국들 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America's relationships not only with our allies but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None are more important.
성김 대행은 이날 워싱턴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가 개최한 2021 미일 전략 세미나 화상 기조연설에서 동맹 관계에서 일본과 한국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고 북한의 도전에 대한 3국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 나라가 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In fact, a couple of weeks ago,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eld our first trilateral meeting under this
administration. 당시 회동이 공동의 도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북 정책 재검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 대표들은 지속적인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18일 성김 대행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화상으로 만나 북한과 관련한 공통의 도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일 동맹의 강화를 역설했습니다.
대진이 중국による 동맹세우가있다 군지력의 교과 東シナ海における
모테기 외무상은 투명함이 없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동중국해의 현재 상태에 대한 독단적인 변화 시도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엄혹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의 억제와 대응 역량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미일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것과 더불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 2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과 신속하게 대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해체 약속의 범위에 맞춰 제재를 완화하는 단계별 절차가 가장 현명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로칸나 하원 의원은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핵무기 정책 지원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미국의 핵태세를 대폭 바꾸고 국방부 비용 초과 문제를 해결하며 이란 북한과의 핵 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스 오스틴 국방장관에게도 참조로 보내졌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핵 확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이란 북한과의 외교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핵무기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건을 추구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해체 약속의 범위에 맞게 제재 완화를 조정하는 단계별 절차가 가장 현명한 조치라는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급 정상회담 접근 방식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동안 북한은 지난 4년간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하룻밤 사이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냉정한 판단 아래 미국의 외교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의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협상에서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사는 오늘 즉 4일 SMA 협상차 미국 워싱턴으로 떠나기 앞서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부 아직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미국에서 대면 협의를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정 대사는 5일 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갖는데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회의입니다. 정 대사는 가능한 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칠까 생각한다며 그러나 협상이라는 게 예단하기 어렵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대면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북한의 극단적인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경 봉쇄에 따른 무역 단절에 제재와 자연재해까지 겹쳐 심각한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과 이에 대한 북한의 극단적인 대응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일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와 같은 북한 당국이 취하고 있는 극단적인 조치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활동이 급감해 시장 활동이 위축됐고 필수 식량과 의약품, 공장 가동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지난해 여름 잇따라 발생한 태풍과 홍수까지 겹쳐 심각한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여러 수용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이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 와서 제공하는 음식이나 의약품 등에 의존하던 수감자들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족 방문이 금지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 봉쇄로 인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지난 2019년 1,000명 이상에서 2020년 약 230명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탈북민 수 감소에 따라 현재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극단적인 방역 조치가 인도주의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내부 이동 제한 조치 등에 따라 인도주의 활동이 어려워져 현재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 인도주의 지원 인원이 3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대북제재위원회가 신속하게 인도주의 지원 제재를 면제하고 있지만 북한의 수입 제한으로 인도 지원 물품이 계속 중국 국경을 넘지 못하면서 보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지원단체들의 부담이 더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방역 조치의 부정적인 결과가 코로나 대유행 그 자체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그러면 오택성 기자와 함께 보고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요, 총 19페이지 분량인데 보고서 전반부에 나오는 배경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고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 평가는요, 대부분 코로나와 관련한 내용에 집중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기사에서 언급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인권 침해 사례들이 포함됐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총살 관련인데 누구든지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총살하라는 명령이 나와 시행되고 있다고 알려졌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12월 중국과의 밀무역에 가담한 50대 남성과 밀수에 연루된 국경대원 등이 처형되는 등 전염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요, 또 북한이 황해북도 지역에 코로나 격리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감금하는 수용시설을 새롭게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방역과 관련한 총살에는 지난해 발생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도 포함되는데요. 이 내용도 보고서에 언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한국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11월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만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가족들에게 보상해야 하고 또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능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테나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담겼습니까?
네, 먼저 북한에 대해서는 12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자국 내 인권 탄압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와의 관여를 권고했는데요.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식량과 식수, 위생, 거주 등과 관련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방역 조치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확인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고 또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건데요. 앞으로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관련 일정은 어떻게 되죠?
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9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할 예정인데요. 바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오는 11일에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과 관련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보고서를 설명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 밖에 통상 매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번 이사회에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회의 마지막 날인 23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올해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거의 50년 동안 이 단체가 꼽는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3일 2021 세계자유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자유상황이 세계 최악 중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정치적 자유에서 0점, 시민적 자유에서는 3점을 받아 통합점수 3점을 받았습니다. 최고 점수는 100점입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조사 대상 210개 나라와 자치령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은 12개를 최악 중 최악으로 꼽았고 이 가운데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곳은 네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시리아가 가장 낮은 1점을 받았고 에리트리아,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이 각각 2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세계 자유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49년 연속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이 왕조와 같은 전체주의 독재정부가 이끄는 일당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감시가 만연하며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공공연하고 정치범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해 고문, 강제노동, 기아 등 잔혹행위를 자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소규모의 사적인 경제활동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관찰되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조직적인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2020년에 치명적인 전염병과 경제적 물리적 불안정, 유혈 사태가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민주주의 수호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pandemic has really exacerbated this long-term democratic decline.
보고서를 작성한 에이미 슬리포위츠 프리덤하우스 선임연구원은 3일 VOA 뉴스센터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던 민주주의의 하락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비민주적인 지도자들이 코로나를 악용해 권력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슬리포위츠 선임 연구원은 이런 현상이 헝가리와 스리랑카, 알제리 등 많은 국가에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전 세계 28개 나라에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개선됐지만 73개 나라에서는 쇠퇴하는 등 국제적으로 15년 연속 자유가 쇠퇴한 곳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210개 조사 대상 가운데 83곳이 자유로운 곳, 63곳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곳, 그리고 64곳이 자유가 없는 곳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은 100점 만점에 83점으로 전년보다 3점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3년 연속 83점을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최근 단파와 유튜브 등을 통한 대북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과 북한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더욱 고립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방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2일부터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 허광일 위원장은 3일 BOA에 2일부터 단파 7580kHz로 시험 방송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밤 11시부터 30분 동안 이 단체 설립자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과거 육성을 들려주고 북한 민주화 방안을 담은 저서들을 낭독하며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겠다는 겁니다.
맞춤형 방송입니다. 조선사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각 계층별 다양한 계층을 조선해서 그 계층에 따르는 방송을 하되 그 기본 시점 바로 지금이라는 그 슬로건 하에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그 메시지를 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게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허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북한에 있을 때와 러시아 파견 벌목공으로 생활할 때 BOA 방송을 들으면서 세상에 눈을 뜨고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을 깨닫게 되었다며 북한 주민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의 잘못된 사회주의 정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며 이런 경제난의 책임이 제재가 아닌 그들의 최고 존엄에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위중한 상황 때문에 탈북민 회원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사비를 털어 방송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북한 쪽에 정말 고난 행군 이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이런 상황이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마저 이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이거는 우리 쪽에서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몇몇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가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참여를 해가지고 집세에 들어가야 될 일부를 충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시작하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시작하자.
허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용히 시작하려 했다며 하지만 한국에서 단파 방송을 모니터하는 민간 단체가 이를 파악해 공개하는 바람에 언론에도 숨길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민주화위원회의 대북방송 송출로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은 기존 미국 등의 지원을 받는 자유북한 방송과 북한 개혁방송을 포함해 3개로 늘었습니다. 한편 과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면담하는 등 북한 인권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지연아 작가도 지난 1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 복음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 작가는 3일 VOA에 해외 북한 외교관과 특수기관 파견 인력, 유학생, 중국 내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외부 정보, 기독교 복음 등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대북 전단지 금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북한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국지로도 보내고 또 중국을 통해서 하늘길을 통해서도 보내고 또 바닷길을 통해서도 보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막힘으로 인해서 정말 북한에 정보 유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 비난이 지금 한국 사회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문을 열려면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정보 유입을 해야 된다.
지 작가는 해외 파견 북한 인력이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는다며 경비가 많이 드는 라디오 방송 대신 유튜브 채널로 이들을 겨냥한 방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전현직 해외 파견 북한 소식통과 러시아 내 탈북민은 지난해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탈북민들의 방송과 외부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최근은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선임연구원이 독일 언론 슈피겔에 2017년 인터넷 통신량 분석 결과 북한의 주요 분야 지도층 엘리트들은 일반 주민들과 달리 인터넷에 무제한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연아 작가는 미국과 유럽을 자주 방문하며 신앙의 자유가 주는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며 이런 점에 더 초점을 맞춰 북한 엘리트들의 의식을 깨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7년간 기독교 박해 1순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 생명인 복음을 전함으로써 암흑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연아 작가 등 탈북민들은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 북한의 변화는 물론 향후 남북 통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어제 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입물자 소독법을 채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를 풀고 무역을 일부 재개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수입물자 소독법을 채택했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수입물자 소독법은 국경에서 수입물자를 소독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질서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봉쇄했던 국경을 일부 열고 수입 등 무역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또 수입물자 소독법 채택은 신종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무역 봉쇄를 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며 신종 코로나에 대한 비상 방역 상황에서 전면 개방은 아니고 필수물자 수입을 위한 일부 개방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적 그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완전한 국경 봉쇄로는 지금 한계에 왔다. 인적 교류는 계속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물자, 교역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에 지금 직면해 있고요.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은 신압록강 대교가 다음 달 개통을 위해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북중 교역 재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북중 간 새 국경다리인 신압록강 대교는 완공 후 수년째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쯤부터 다리와 북한 기존 도로망을 잇는 연결도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철저하게 봉쇄하면서 사람들 왕래는 물론 수입 물품까지 차단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5억 3,9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80% 넘게 급감했고 그런 탓에 북한 경제난이 심화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신의주와 권하 세관에 화물 소독용 방역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4월에서 6월쯤 소규모 무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를 만든 이 연구원의 통일국제협력팀장인 최장호 박사는 북중교역 중단이 이어지면서 금속이나 화학제품 등 북한 기업소에서 쓸 원부자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입을 해야 북한 기업소가 돌아갑니다. 근데 10월부터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 원부자재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된 상태이고 실제로 북한 내부의 기업소들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 둔화되는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죠.
이와 함께 북한 장마당에선 식용유와 설탕, 밀가루, 조미료 등 중국산 수입 식료품들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특히 설탕의 경우 킬로그램당 4,500원 하던 게 지금은 3만 원 선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자체 생산한 식량 가격도 춘궁기를 맞아 들썩이고 있다며 옥수수는 킬로그램당 1,800원 하던 게 3,000원에 육박했고 북한 당국이 가격을 통제해 3,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쌀값도 킬로그램당 4,000원대 후반까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춘궁기가 다가오고 있는 데다 비료를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이런 필수물자 교역을 가급적 빨리 완화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비료가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만 한 30%, 5월까지 하면 한 전체 한 60%가 소비되는 시기거든요. 아마 그래서도 저는 이제 좀 더 빨리 그 법도 만들고 이제 물자 계획은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한국 정부도 북한의 수입 물자 소독법 채택이 국경 봉쇄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여러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나름대로 법제를 정비하는 흐름을 보여왔다며 북중 국경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북한의 수입물자 소독법과 신종 코로나 백신 도입 계획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선 코백스에서 북한을 비롯한 여러 개발 도상국들의 백신 보급 일정과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지만 북한으로의 백신 도입 경로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는 북한에 올 5월까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백신 170만 4천 회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고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 오전부터 또 함경도 동해안은 밤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최저기온 0도, 최고는 12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0도, 최고 12도. 신의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3도, 최고 7도. 강계 흐리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6도.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4도. 사리원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0도, 최고 14도.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영하 1도, 최고 17도. 장지는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9도입니다. 해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7도. 원산은 맑고 최저 1도, 최고 15도. 청진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10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11도. 삼지연 흐리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1 내지 2, 오후에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오후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우리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대에 대한 국방군의 발포 등으로 어제 최소 38명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오늘도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폭력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적어도 세 곳에서 새로운 시위가 벌어졌으며 경찰은 또 시위대 해산을 위해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도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이날 오전 5대의 전투기 편대가 위협적인 무력을 과시하듯 도시 상공을 비행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날 시위에 따른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는 시위대 38명이 사망해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유엔 미얀마 특사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내일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양회는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와 정책자문회의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을 말합니다. 현지 언론은 올해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정협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인대는 내일 시작해 11일 끝납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홍콩에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독일도 미국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독일 호위함 한 척이 오는 8월 아시아로 출발해 남중국해를 거쳐 귀국한다는 계획을 독일 외교 국방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암초섬 12해리 수역은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독일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독일 군함이 남중국해 해역을 항해하는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모든 나라는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상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이를 구실로 연안국의 주권과 안전은 해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3일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전쟁 범죄 의혹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파투 벤스다 ICC 검사장은 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하며 조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C 성명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2014년 6월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이스라엘 소년 3명 납치 살해 사건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2013년 여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2018년 가자 국경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한 적대 행위, 또 서안지구의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가증스럽다면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권리와 의무 행사에 반하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종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부당하게 겨냥한 조치에 반대한다며 ICC는 이 사안에 관할 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등 수도권에 발령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가 긴급 사태를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일본 정부가 도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발령된 긴급 사태를 오는 2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긴급 사태는 오는 7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의 최근 감염 추세와 의료 시스템의 여력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코로나 관련 병상 점유율을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도 오는 7일 만료 예정이었던 봉쇄 조치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이유로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미군 등을 겨냥한 이탈은 로켓포 공격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겐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택된 방식과 시간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선택지는 현재 보류한다고 사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박성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